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와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한 것이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속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그거
호세아서 제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못해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람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라앗이 약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재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주가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앞에 주님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온갖 과일의 향기가 우리의 구미를 자극하는 계절입니다. 온갖 나무는 여름 동안 입었던 잎사귀들을 벗으면서 벗은 나무가 되기 전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탐스러운 과실들을 창조주께 바치고 겨울을 맞습니다. 물론 대신에 사람이 누리지만 본문은 포도나무를 모범으로 삼아서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는 결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과일나무의 가지는 바로 열매로 평가됨을 배우게 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받은 우리들에게서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이라든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저주의 말씀은 역시 두려움으로 들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를 기대하시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파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열매를 확인해보고 주님께서 찾으실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에 있어서 과일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자라지 못한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세 종류의 결실을 하지 못한 원인이 이유야 어떠했든지 자라지 못한 한 가지의 원인이었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랐기 때문에 많은 결실이 가능한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같은 데서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라지 못한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를 유치하다고 표현합니다.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이고 모든 것에서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기득권 주장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어린 나무입니다. 자라지 못한 나무의 두 번째는 올바른 교제가 안 됩니다. 조급하고 남의 약점의 비밀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노출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 나무는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모범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났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시간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인은 연륜에 따라 유치한 모습은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유치한 나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기를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고 7살짜리 아이가 멋있는 턱수염이 난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구레나루가 멋있게 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구레나루는 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든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어린 나무와 함께 외형은 컸어도 병든 나무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합니다. 병든 자도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마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우유를 먹어야 하는 자는 분명히 병든 자. 때가 오래므로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맺지 말아야 할 열매도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이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모든 결과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죽음의 원리를 실천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주인으로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천국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원리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의 열매는 주님의 기쁨이자 곧 나의 기쁨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열매가 풍성한데 우리의 영혼의 열매는 있습니까? 참 종교의 모조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나 자신이 열매 맺는 가지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열매가 없었다고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자신들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자라지 못한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거나 병든 과일나무는 아닌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주님께 오히려 먹지 못할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어두움의 육신에 속한 열매, 로마서 6장 22절 같은 경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렇게 육신에 속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원인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밖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리인 죽음과 희생의 원리가 아닌 내가 살아난 자기 중심의 신앙, 즉 내가 모든 신앙의 척도가 되어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를 냉정히 점검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He's like a river, like a river. He's like a river.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I am so
happy and glad
that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peace gently flowing, peace gently flowing, so sweet and divine, sweet and divine. It gives the assurance, gives the assurance that Jesus is mine. Jesus is min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happy and glad that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peace. Peace like a river so gently is flowing. How sweet to my soul is this marvelous peace. Sweeter and sweeter each day it is growing. Like billows of glory it never shall cease. Filled with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Oh, I am so glad, happy and glad. My Jesus has given, sweetly has given such wonderful peace.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peace.
Jinliga noiril jayuke harira.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덕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두 곳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섬기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선, 곧 미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 곧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실도 미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지식은 유형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나오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혹은 부지런히 힘쓰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주위에 성경책이 없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술에 중독해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항상 제어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고통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형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덜어 있습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기초는 황금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만약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면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래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참된 경배가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쓴 서신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